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문장과 단어가 금방 눈에 띄죠.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깨가면서까지 자주 등장시키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거의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오늘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뭡니까? 우선 네 형제,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절에 나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지어다. 또 2절에 나오죠? 네 형제가, 또 2절 하반절에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또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여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4절에 네 형제의 낙이나, 또 4절 하반절에 형제를. 모두 몇 번 나옵니까? 헤어보니까 예? 7번 나오죠. 7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3절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또 4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을 해요. 정리합시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네 형제에게, 또 네 형제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네 형제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해서 이스라엘에 몇 가지 중요한 예법이 하나 있어요. 첫째가 식사법이죠. 아주 식사법이 디테일하게 여러 규칙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 자체가 위장을 채우는 과업이 아니고 교제예요. 식사가 굉장히 깁니다. 일해치고도 막 쏟아 넣는 게 아니고 반쯤 비스듬히 기대어서 둥그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식사를 오래 해요. 거의 한 2시간 넘게. 왜냐하면 식사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본인의 깨끗함도 주된 목적이지만 본인이 깨끗함으로써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깨끗하면 되지라는 차원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흐트러지면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명한 법이 하나 있죠.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도 먹을 것을 내놓는 이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느 집에 누가 오늘 떡을 했는데 얼마가 남았다까지 알 정도로 그 마을에 두레 정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신은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많이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둥근상을 뭐라 그래요? 두레상이라 그래요. 두레상. 다 서클을 만들어서 앉아서 식사를 하죠. 비슷한 정신입니다. 농번기가 되면 또 그 가족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품앗이 정신이 있죠. 몰려가서 같이 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도움을 받고 그만큼 히브리인들에게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면서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어지는 공동체의 속성을 강조하게 되죠. 오늘도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가 형제에게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바로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우리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제와 일반 종교가 갖는 구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신학 기초 자체가 달라요. 휴머니즘 차원이나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안고 뛰어넘어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형식과 틀을 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은 이 누군가를 돌보고 구제하고 함께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 자체가 삶의 생리여야 해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래야만 되는 형제들이 누구누굽니까? 성탄절만 되어지는 구제여서는 안 되고 이것이 대물림되어서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 섬김이 뼛속 깊이 DNA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세탁일을 해요. 그래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정해서 꾸준히 어느 고아원 누구에게 학비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늙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유언을 해요. 예, 아들을 앉혀놓고 예, 아빠가 죽으면 이런 일은 돕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네가 이어서 이 일 해야 된다.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섬기던 일을 대를 이어서 섬깁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대한 혈통적 메커니즘이 되어서 이게 DNA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래전에 맹학교에서 맹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한 아이마다 미국에서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눈물겨운 편지가 매달 옵니다. 어느 미국 할머니는 그 돈을 보내기 위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켓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수익금은 코리아에 안 못 버는 그 학생 학비로 계속 큰 돈이 아니에요. 뭐 $20 이런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와 함께. 그 편지를 어떻게 읽냐면 읽고 나서 이제 점자로 앞을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매달 한 1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들은 이게 아예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국가의 백성답게 하나의 오랜 세월 동안 DNA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신뢰를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설명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옷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명한 사건이죠. 여리고 산중턱.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인데 굉장히 험합니다. 지금도 험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상태는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은 정확히 사람들이 슬쩍 볼 때는 시체처럼 보인 거예요. 죽었구나. 세 사람이 지나갔죠. 제사장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을 설교자들이 두드러 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의 직책이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예요. 이런 나실인들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율법에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법입니다. 누구나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걸 너무 매도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뭘 따른 거예요? 규칙을 따른 거예요. 법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들쳤고 여관에 누이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그걸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매년 두들겨 맞아요. 매번 나와서.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말하자면 나실인의 규칙대로 예배를 집행하러 가는 노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딱히 뭐라 할 거리까지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든 드리고 오는 중이든 이들은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가장 경멸시되고 배척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배척당하고 멸시받은 대상.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신이셨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건 율법도 규칙도 모든 형식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율법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유두고가 예배드리다가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졌죠.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복음으로 경직된 사람 같았으면 예배 그냥 진행했을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중이었죠. 예배 중인데. 근데 예배를 중단하고 유두고에게 가서 그에게 엎어져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고 일으킵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죠.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못 본 채 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잣대로 이유로 명분으로 이 교조적인 사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논리로 꽉 무장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규칙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형식 논리에 빠져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표현 하나가 4절에 있죠. 우리 신명기 2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낙이나 소가 길에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왜 넘어져요? 멀쩡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나머지 이동수단인 이 짐승 등에다가 과부하를 얹은 겁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이나 소들이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죠. 혼자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비척거린 인생들.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 난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 난민이 한 2만 명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든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외로움이라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목숨을 걸고 건너오긴 했는데 그들도 인간인데 부모가 그립고 형제 안위가 걱정이 되고 밤이 몰려오는 이 휘황찬란 도심 속에서의 적막, 무서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혼자 그 짐을 지고 가기에는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그 노숙자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줬다는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참 마음속이 흐뭇했어요. 길에서 추위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 초코파이를 나눠줬다 그래요. 군대의 추억을 꼭 떠올리지 않아도 그 초코파이 별거 아니지만 그 얼마나 잠깐 허기를 메울 수 있겠습니까? 입의 궁금증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돌봄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젬이라는 유명한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죠. 거기에는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아이들 가득 품에 안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팔을 벌리고 품에 안고 끼안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코르작. 이분은 바르샤바 그 의대를 나와서 소아과 의사를 하다가 뜻을 품고 너무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아이들이 그 부모를 잃고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죠. 폴란드로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와요.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집니다. 그 아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져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도 120명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기차가 그 고아원 근처에 도착을 하면 그날은 끔찍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 기차에 실려서 가스실로 실험용으로 죽음의 창고로 끌려가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일군이 오더니 120명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인종청소라 그러죠. 이 독일이 저지른 이 만행은 역사를 두고도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만행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북한도 일본도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때 이 코르작이 나섭니다. 나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이쁜 옷을 입혀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키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그 120명의 아이들이 이 코르작과 함께 가스실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이 코르작은 눈을 뜨고 그 세포 깊숙이 스며들어오는 가스를 감각을 느끼면서 그 아이들의 고통하는 눈빛과 맞추면서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견뎌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죽어갔어요. 그는 의사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고 그 이상의 삶도 편안히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대 그 전쟁터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그냥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에드먼드 벌크라는 분이 악이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죄는 침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는 침묵이다. 저는 이 시대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눈떠야 될 이웃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다면 북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몰려오는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3.1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장관 한 분이 북쪽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일성 대학교 교수들과 5월 달이었는데 주변을 거닐다가 그 북녘에 만개한 진달래꽃을 보고 유난히 빛깔이 고와서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북쪽 사람들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어서 이 남쪽에서 온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진달래꽃은 남쪽보다 우리 북쪽이 더 불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김용호라는 장관이 이렇게 화답을 했답니다. 우리 남쪽 진달래꽃도 북쪽을 너무나 그리워하여 지금은 많이 붉어졌습니다. 이 시 같은 대화를 끝내고 이 장관과 그 북쪽의 교수들이 진달래꽃을 보면서 한참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남북의 문제는 이웃의 문제이면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치인들이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정서의 문제고 감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3.1교회가 이 시대에 피로 값주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면 북녘의 광명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부르짖고 있는 지하의 성도들, 또 그쪽에 칠곡교회인이 하는 관제교회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그 북녘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여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시대의 중요한 명제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 모든 형식과 틀을 깨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속의 원리를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발이 되어서 주변에 이렇게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볼 때마다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나에게 그러한 현장이 일들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주님 손발이 되어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인생들이 눈에 띌 때 못 본 채 하여 지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삼일교회가, 내 개인이 주님 앞에 평생 돕는 자의 위치에 서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또 남은 2013년도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날을 기도로 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